오바디아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주님만을 선택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하고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때 엘리야를 숨기셨습니다.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으라.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키십니다. 오늘 18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네 모습을 나타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아합에게 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보이게 하시는 그분의 뜻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아 그 땅에 기근이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 즉 하나님 말씀이 무시당하는 시대를 알리면서 엘리야를 숨기는 방식으로 메시지화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 오고 이거를 좀 시적으로 표현하면 비를 숨기시고 또한 엘리야를 숨기신 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된 상황,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진 것입니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 시대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반대로 오늘 18장 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고난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회복을 하시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를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켜서 비를 내려서 가뭄을 멈추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지는 말씀도 가뭄이었던 이 어두운 시대에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시하실 것이고 백성들에게 다가가서 회복을 향하여 내가 본격적으로 주도권을 잡고 시작할 것이다 라는 희망찬 메시지를 18장 1절과 2절에 담아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도 그 가뭄의 심판이 멈춰지고 곧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됨을 암시하는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제 말씀드리지 못한 18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8장 15절 시작. 이르되 내가 섬기는 내가 오늘 보이리라. 여러분 이 엘리야의 말은 중간의 길에서 오바데를 만나 서로 대화를 옥신각신하는 끝에 엘리야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시는 숨지 않는다. 내가 해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합 앞에 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킨 이유는 그 땅을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회복의 증표로 멈췄던 비가 다시 내려서 땅을 적시고 죽었던 풀립이 살아나고 싹이 돋우어지는 부활의 기적을 볼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6장 10절, 오늘 16절 17절입니다. 오늘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괴롭히는 자여 너냐. 여러분 어제 나눴던 말씀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오바댜와의 만남과 대화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면은 오늘 16절부터 20절까지는 아합과 엘리야의 만남과 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21절부터 40절에 등장하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과의 갈멜산 결투의 준비 과정으로서 가뭄의 원인을 놓고 아합과 엘리야가 설전을 치르는 장면입니다. 가뭄의 원인이 아합이 통치하는 북이스라엘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종교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바알의 질투의 결과인가? 아니면은 북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따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인가를 놓고 논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바댜는 결국 엘리야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합에게 엘리야의 나타냄을 알립니다. 엘리야의 단 한마디 답변에 순종하여 아합을 만나 엘리야의 등장을 알린 것은 놀라운 태도의 변화입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너냐? 라고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합 왕이 국가의 신으로 정한 바알 신앙에 대항하는 엘리야의 행동이 비를 주관하며 풍요를 갖다주는 신으로 숭배하던 바알을 진노케 하는 행동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일 아합의 신앙이 참되고 바알이 정말 그런 신이라면 엘리야가 한 말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아합이 한 말은 바알이 얼마나 거짓되고 자신이 얼마나 허탄한 신앙에 빠져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엘리야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로 규정한 아합의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전체가 괴로움을 당하는 가뭄의 재앙이 자신 때문이 아니라 아합과 그 가문의 범죄 때문이라고 반박을 합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여러분 여기 당신의 아버지 집은 오므리 왕조를 가리킵니다. 사실 아합의 부친인 오므리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조를 연 이후로 가증한 우상 숭배 정책을 더 열정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습니다. 그 내용이 16장 25절 26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이 아합이 그 아버지 정책을 계승하여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가뭄의 재앙의 원인으로 단지 아합만을 지목하지 않고 그 왕조 전체를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언자인 엘리야의 말이 기록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의 죄악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400물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엘리야는 앞에서 말한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과 우상 선지자들이 대결을 벌이자고 제안한 것이에요.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가운데 누가 참된 신인지 입증하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다 볼 수 있도록 사람들을 소집할 것을 아합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가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밝히는 동시에 비를 내릴 수 있는 능력의 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대결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참된 신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음을 백성들에게 실증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의 소집을 요구했고 우상의 헛됨과 무능력을 만천하에 폭로하고 그것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소집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19절에 나오는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다는 것은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후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북이스라엘 전역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 선지자들을 보호하고 육성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이게 한 것은 갈멜산이 평야와 지중해를 볼 수 있는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 갈멜산은 많은 동굴과 무성한 숲이 있어서 고대로부터 우상 숭배의 최고의 적합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산에 가서 돌을 닦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여러분, 갈멜산은 지중해로부터 몰려오는 비가 내린 육지의 첫 지점이기 때문에 그 정상에는 기후의 신을 섬기는 성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곳은 이스라엘과 바알 종교의 본산지인 시돈과의 중간 지점에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곳 갈멜산 정상은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참 신의 능력을 겨루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죠. 이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의 대결에 앞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의 한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와 주신 것처럼 지금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소개됩니다. 머뭇머뭇하다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머뭇머뭇한다는 말은 몸짓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 숭배 사이에서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갈팡질팡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 숭배 사이에서 이렇게 저렇게 갈팡질팡 왔다 갔다 하는 이 모습은 마치 뒤에서 보면은 비틀거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머뭇하는 이 원어 파사라는 말은 절뚝거리란 뜻입니다. 성한 몸이 아니라 절뚝거리는 다리로 위태롭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비유한 것이죠. 그런데 더 의미 있는 것은 이 절뚝거리다로 사용된 이 원어 파사은은 26절에 똑같이 사용되었어요. 26절 한번 봅니다.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덮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여러분, 여기에 뛰놀더라는 이 단어가 절뚝거리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절름발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이렇게 저렇게 갈팡 질팡 왔다 갔다 하면서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장단에 맞춰 춤을 추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오늘 새벽에 한번 춤을 춰볼까요? 운동 삼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21절에 다시 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리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어느 한쪽을 선택하라는 엘리야의 촉구에 백성들은 한마디의 대답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머뭇거리는 상태이니까 못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갈팡질팡하는 마음속에 확정된 주인이 없으니 대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과 바알 신앙의 양극단의 신앙 싸움에서 양다리를 거치고 혼합주의 신앙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만 대답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도 대답을 못해요. 26절입니다.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응답하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 소리도 없어요.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습니다. 백성들도 대답이 없고 우상들도 대답이 없습니다.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 신들이니까 대답이 없는 것이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이니까 대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헛된 우상에 붙들려서 머뭇 갈팡 질팡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태도는 가나안 정복 당시에 그들의 조상들이 보여주었던 신앙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를 이룹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모든 백성들을 세겜에 모이게 한 후에 그들에게 여호와와 다른 이방신들 사이에서 양자택일적 신앙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보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16절에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음이 되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확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아합 시대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한 엘리야의 신앙적 결단 요구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자신들이 여호와보다는 바알의 편에 더 기울어져 있음을 암묵적으로 시인하는 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적 결단이 요구될 때에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고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